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뭐 배울 점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시켰기에 뭐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을 이렇게 휩쓸어 가는지 우리가 한번 그들이 키우는 걸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은 애들이 벌써 3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옷에 술에다가 말씀을 걸어서 이제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이죠. 벌써 5살만 되어도 쉐마 이스라엘하고 하는 신명기 6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말을 또 외워야 되고 그 5살 나이면 할렐 시편을 다 외워야 돼요. 할렐시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편 112편에서 118편까지를 애굽 할렐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120편부터 136편까지를 대할렐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애들은 이렇게 외우다가 12살 정도가 되면은 토라 전체를 외우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몇 명씩 생겨요. 여러분 성경 다섯 권을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12살 되면은 걔들이 그 정도 외워야 이미 이제 랍비 지망생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0살이 되면은 되게 가르치는 게 미시나라고 해서 구전되는 율법에 대한 전통들 이런 것들을 또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13살이 되면은 바르 미츠바 해서 걔들이 이제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예수님이 12살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때까지 이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자라는 방식대로 자랐어요. 그래서 12살이 되면 대개 13살 때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성인이란 이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뭘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일이 이스라엘의 남자 성인이라면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이 이 치러야 할 역할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41절, 42절 보면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성인식을 치르기 전 해입니다. 12살이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부모가 같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보통 어머니는 잘 안 갑니다. 보면은 이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3번 누구라도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조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라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지만 여자들에게 그런 의무는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해마다 예수님 경우는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아이를 데리고 세 번씩 성전에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공식 기록은 이 공생애 이전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잖아요. 이게 유일하게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이 출생에서부터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나이에 중간에 어쩌면 징금다리와도 같은 유일한 본문이에요. 뭘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나 어떻게 보냈나를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처럼 성인식을 치르기 전에 어머니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살 때 올라갔을 때 이제 일이 생긴 거예요. 아이를 찾다가 잃어버린 일이 생긴 것이죠. 그게 이제 지금 다음 얘기입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예요.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유월절이나 이제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들에 대해 이게 절기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유월절은 이제 그 유월절 밤을 지나고 나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걸 합쳐서 되게 이제 유월절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앙심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7일 절기를 모두 다 지켰어요. 여러분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 체류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는 한 이틀 정도 절기를 치르고 내려들 갔어요. 그런데 그날들을 다 마쳤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일주일을 꼬박 그걸 다 지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되게 마을 주민 단위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친족들, 친지들 중심으로 여행의 행렬이 형성이 되고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두 개의 큰 무리로 나누어서 오고 가는 걸음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룹. 보통은 남녀가 섞여서 부부가 함께 잘 걷질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같이 안 걸으면 난리가 나겠지만은. 예. 그 다음에 아버지와 조금 이렇게 좀 큰 아이들의 그룹이 새로 형성이 돼요. 근데 오늘 이 두 그룹 중에서 이제 찾는 일이 생긴 까닭은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 쪽에서는 얘가 어머니 쪽 저쪽 저 뒤에 처져 있나? 또 어머니는 어디 아버지 대로 앞에 앞서가나? 이러다 보면 애가 이제 그 온 마을 주민들하고 섞여 있으면은 내 아이가 뭐 눈에 얼핏 들어오는 때도 있지만 잘 안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애가 있느냐 없느냐 신경을 잘 쓸 겨를도 없을 때가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지 같이 가게 되면 어른들 어른들끼리 모여서 이제 여행에 대한 일정도 인원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밀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마치 우리 수련회나 사경회나 그런 이 집회 같은 데 이렇게 모여서 3박 4일이나 하게 되면은 다 그렇게 또래또래 모이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머무르는데 돌아가는 길에 하루가 지났는데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당연히 얘가 저기 있나 여기 있나 하다가 보니까 샅샅이 뒤져보니까 애가 없는 게 이제 판별이 된 거예요. 하룻길을 이미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모가 하루를 오면서 애를 못 찾나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는데 그 당시 움직이는 관행을 조금 이해를 하면 아 그럴 수 있죠. 뭐 저 무리에 속해 있나? 뭐 이쪽에 애들하고 같이 가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룻길을 간 뒤에 찾아도 애가 안 보이니까 돌아가는 길에 또 하루가 걸리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쭉 가면서 길에서 어디 떨어졌나 애가. 그래서 샅샅이 찾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갔다가 하루 돌아오다가 그리고 또 예루살렘 시내 들어와서 이제 또 찾기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웬만한 애가 탔겠어요. 그렇게 찾다가 보니까 이제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만났다고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6절, 47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아니 지금 12살 난 애인데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웬만큼은 생길 나이지만 성전 안에 있는데, 성전 안에 있다는 건 성전 안에 이제 뜰이 있는데 보통 제일 바깥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이제 뭐 여인들의 뜰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안뜰에 또 더 안쪽에 뜰이 있는데 그 안뜰의 동남부 쪽에 회당들이 있어요. 회당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 곳, 유대 랍비들이나 율법사들이 그곳에서 주로 가르치는다고 그래요. 뭐 자료를 찾아보면.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가르치는 곳에서 애가 발견이 된 거예요. 선생들한테서 그걸 뭐 묻고 답하는데, 원래 유대인 교육은 여러분 하브루타라고 잘 알겠지만 이게 뭐 질문 답변이 주로예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참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 그 대학교에 몇 개 이제 이렇게 가보면은 도서관에 들어가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대학 도서관이나 이렇게 가면 조용하잖아요. 도서관에서 정말 뭘 떨어뜨리거나 해도 소리가 날 정도인데 와글와글와글 도서관이 정말 제가 그 좀 뭐 통옥의 벽에 이런 데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가장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얘기를 해요. 하루 종일 떠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당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답변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세 명이 모이면은 세 명이 하나의 견해에 통합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 견해가 생긴다 그래.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게 말을 많이 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끌어내는 데 익숙하단 말이에요. 아니 도서관에서 어떻게 그렇게 대화를 하냐고요. 나가서 대화를 하고 도서관 조용히 책이나 보지. 그러지 않아요. 그 시끄럽게 대화하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각자의 대화를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훌륭한 태도죠. 우리는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우리 얘기를 못 하잖아요. 한국인의 특징은 힘 있는 사람이 입을 열면 다 입을 닫아야 돼. 그러잖아요. 밥 먹다가도 누가 얘기를 뭐 어른이 얘기를 하면 어린애들은 밥이나 먹어야지 이거 뭐 자꾸 얘기를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의견을 묻고 끊임없이 내 생각은 뭐냐?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토론 방식에 의한 공부를 마친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변호인들이 법조인들이 많아요. 또 말을 잘하니까. 지금 미국에 가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 유대인 법조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법조인들은 계약을 할 때 일반 그 다른 종족들하고 일단 값이 3배랍니다. 3배 일단 변호사 수임료가 시작이 될 때부터 3배를 받는데요. 그런데 왜 그런 거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이죠. 뭐 이 성경만 뭐 토라만 보는 게 아니라 토라를 외우다시피 하죠. 그다음에 미시나 보죠. 탈무드에 이해라고 탈무드 보죠. 또 18살 되면 게메라라고 이 탈무드 전체 미시나 전체를 해석하는 대해석집을 또 봐야 돼. 끊임없이 책을 보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이게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법 이 사법적 분쟁을 해석하는 게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변호사를 고용해서 결혼할 때 계약서를 쓰면 이혼할 때 한마디도 다툴 일이 없답니다. 헤어지기가 너무 수월하대. 돈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할 때 유대인 변호사를 써서 우리가 헤어질 때는 어떻게 헤어질지를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완벽한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우리 그만 살자. 그러면 그 서류대로 헤어지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대요. 아,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한 뭐 변호사 고용해서 여러분들 보고 제가 이 아침에 헤어지라 그러겠어요. 그만큼 치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에서부터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이 공부하다가 근데 문제는 이걸 너무 세분화해서 공부하다가 정작 신앙은 잃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공부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 공부하다가 이렇게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 성경만 본 사람들입니다. 삶이 없어요. 유명한 이단 교주들 보면 죽으라고 성경만 본 사람들입니다. 성경 보다가 뭐 그러다가 내가 복음이 완성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만 보다가 해골되는 그림을 제가 그린 그 우리 그 로버트 콜만 교수님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만 보다가 여기도 해골을 그려놨어요. 본인이 직접 그린 세밀화예요. 성경만 보다가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삶과 연결이 안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교육이 중요한데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도 생명으로 이걸 살아내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축적되면 지식에 짓눌려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이 성전에서 가르친 사람들, 그 당시에 유명한 선생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잘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사람 중에 힐렐이라고 있어요. 힐렐. 샴마이. 두 개 학파가 제일 큰 학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뭐 가말리엘이라고 나오잖아요. 가말리엘 선생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뭐 요나단이라는 분도 있고. 뭐 시몬이라는 또 학자도 있었고. 또 니고데모,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도 당시에 선생이에요. 이게 성전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그 정도의 이렇게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선생들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선생들하고 이렇게 토론했다고 그러는데 누구랑은 토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뭐 참 이름이 있는 분들이 유월절이니까 나와서 가르쳤을 테고 그 기간 동안에 그분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한마디로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도면은 우리가 이런 다른 경전 같으면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자세한 기록들을 남겼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린 시절에 놀라운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뭐 구전되는 바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도 여러 가지 이상한 그 이적들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설들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공생의 전까지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처럼 자라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신 분이 인간 중에 좀 뛰어났다라는 얘기가 무슨 기록이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최소한의 기록이에요. 이게 누가 많이 기록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하고 경쟁해서 이겼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우리 아들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탁월함이 드러났었는데 이게 성경에 관한 한 그 당시 12살에 뭐 벌써 깊이가 달랐다는 거죠.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48절 49절이에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게 이제 약간 지금 툴은 점잖게 써놨겠지만 좀 짜증이 섞이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말이하고 그렇지만 야 너 어쩌자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돌아가는 줄 몰랐냐. 같이 출발을 했어야 마땅하지. 이제 이런 투로 꾸짖듯이 아마 말했을 터인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이게 친히 얘기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49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 이게 말이죠.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게 원문을 정확히 보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것에 있어야 할 줄, 집이라는 단어 없어요. 내가 아버지의 것에 열심을 다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서 집들이라고 번역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번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아버지의 일들로 번역을 해요. 내가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예? 근데 뭐 아버지 집에 꼭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석을 또 하면은 그렇게 해석도 또 가능해요.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첫째는 내 아버지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 왔어요? 요셉하고 마리아가 오지 않았어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런 기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있지만 내 아버지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소위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지간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 보기 드문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니 처음이란 말이에요. 어린애가 자기 아버지 집 아버지 앞에서 말이지 너 어디 있다 그러니까 너 속을 새기냐 그러는데 내가 내 아버지 물론 뭐 요셉이 자기가 안 낳았으니까 뭐 또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왔던 결과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깊은 의식이 메시아의 의식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우리가 마시아크라는 게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말이죠.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부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부르셨다면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를 벌써 어려서부터 깊이 깨닫고 있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한테 뭐래요? 아버지를 소개한 거 아니에요. 구원이란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 들어봐 보십시오. 저는 제가 그 아버지 학교에 몇 년간 강의를 다닌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생기는 깊은 상처 때문에 일생 전체가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를 이게 하는 이유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모든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아버지 학교가 한 가장 정말 크고 중요한 일이에요. 다 아버지 용서를 못해. 아버지의 받은 상처가 지워지지 않아요. 아버지 때문에 받은 것 때문에 일생이 괴로워요. 그냥 가능하면 안 만나고 싶어.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미국에 가보십시오. 동부에 있는 애들은 서부에 유학 가는 게 꿈이고 서부에 있는 애들은 동부 유학 가는 게 꿈인데 무슨 다른 게 아니라 부모 떨어지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깊은 상처들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요. 다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여러분 신앙의 근간이에요. 근간.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내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역할은 오직 아버지한테 이 인간들이 용서받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난 내 아버지를 이들도 아버지로 만나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그 소명의 뿌리가 바로 그 이 내 아버지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 전부 다. 우리 신앙 가졌다는 사람들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내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 그게 당연한 일이다. 그 당시에 뭐 농경사역은 유목사역은 사실 아이들이 집에서 양육받는다는 게 주로 아버지가 다니고 다니면서 교육시키고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삶의 모든 지혜와 모든 삶의 이런 관행들이나 관습들이 다 아버지를 통해서 전수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어야 돼.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곁에 항상 있다가 얻어 입은 옷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아버지가 하는 일에 있어야 한다. 아버지 일에 내 열심을 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면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게 정리가 돼요. 나는 어디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한순간에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아버지를 못 만나서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지. 아버지를 만나면 그렇게 바쁜 일도 없어요. 몇 가지 일만 하면 돼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내가 아버지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이 요셉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50절 보십시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육의 아버지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13살에, 12살에 이제 이게 왔다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18년간 동안 그분은 이런 성전에서 가르쳐도 될 그 정도의 실력이 있지만, 그는 아버지 요셉이 떠나는 기간 아마 임종을 지켜보았을 것이고, 아버지가 떠난 이후에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동생 넷을 보살피면서 어머니를 모셨던 그 평범한 삶의 시간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로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느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모든 말도 되고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니라. 나사렛에 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집안 일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의 가장 특징은 뭐예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52절 읽고 정리하십시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좋은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존재지만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뭐 어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뭐 예? 욕을 얻어먹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이거 아닌가 어디죠? 이 칭찬을 받는다는 게 왜 갑자기 안 보이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47절 맞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차 하나 조심하자는 것도 사람들한테 칭송은 못 받을 망정 욕을 얻어먹을 일은 없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욕 얻어먹는 게 무슨 예배가 되냐고요. 그게 안 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다툰 일이 있거든 가서 사와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한 예수님께서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하지 않겠어요. 남한테 칭송을 받는 사람 되십시오. 패 끼치지 마십시오. 괴롭히고 말고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이 고달프고 내가 좀 수고하면 됩니다. 시킬 수 있어도 내가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슨 전도예요. 전도 안 해도 이렇게 살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보자. 네 가는 교회 한번 나 한번 따라가보자. 그래서 온 분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보화를 캐내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어린 생애 전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정말 부모를 넘어서는 지혜와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지만, 그러나 순종하며 가족을 보살피고 그 모든 책임을 다했듯이, 그래야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사랑받았듯이, 우리 또한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극혐,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매력적이고 정말 사랑스럽고 존중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칭찬 받을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며 모든 지혜가 자랐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올 한 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렇게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진정한 교회 위에,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